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네네. 북한에서는 지구 관측용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이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를 명확하게 확보하겠다. 오바마 정부가 지금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키워가겠다. 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보면 5월 달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능력,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중국의 태도가 이번에는 좀 달라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준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핵과 미사일 이것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핵이 5고 미사일이 5라면 네. 5 더하기 5가 10이 되는 게 아니고 한 6, 7 정도의 그런 회초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게 북한의 판단인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북한을 코너로 몰고 가는 이런 정도까지는 중국은 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강한 말로서는 압박이 나오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그런 압박의 강도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아주 강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제재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사드 배치 이 한반도에 네.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많고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사드 배치를 네네. 포함해서 그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라든지 한일 간의 정보협정 등 앞으로 이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 차원의 군사적 그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군사적으로는 이제 사드 배치로 규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엔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한일 간의 정보협정이랄지 또는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곧 재개가 되는데 2월 달 정도 하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북한 압박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을 강하게 그런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북한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드 배치 이 중국이 네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우려하는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은 자국의 턱을 겨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드의 방향이랄지 또는 그 탐지 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과 미국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심리적으로 중국을 결국에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전히 그 중국의 우려가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에 김장수 한국 대사 주중 대사를 조치하는 그런 행보를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드 문제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감자로 문제로 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이제 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을 했는데 자, 앞으로 네. 이제 북한이 또 어떻게 어떤 일을 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도 NLL 선상에서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그 북한 함정이 기동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간헐적으로 남측을 향해서 또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들을 또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5월 초까지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 지금 4월 15일 또 4월 25일 이런 북한의 중요한 또 정치 행사들이 있습니다. 4월 15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그 군 창건 기념일이고 4월 25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또 한 번의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워낙 지금 핵과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면서 현재 어떤 국면, 북한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압박 국면들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행보를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이 되다 보면 북한의 그 핵 프로그램을 핵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 6자 회담 이것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출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압박만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압박 과정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대화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자회담 틀을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육자회담의 무용론도 나오고 육자회담의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핵 문제를 푸는 대화의 창구로서는 육자회담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열기를 식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또 풀어가는 뭐 그러한 지혜도 요구된다 그렇게 본다면 압박과 대화 이 부분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